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갈 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더 느낄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교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교만을 미워하시며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교만이 바로 죄악의 출발이요, 죄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즉 하나님과 비기겠다 말합니다.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금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금하였던 단 한 가지, 바로 선악과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그 뱀이 유혹하였던 말, 그 말은 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원죄의 출발이자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그 어떠한 죄보다 미워하시며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을 빗대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5절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서로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한 자는, 이 교만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과의 싸움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무서운 그 쉬지 않는 그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5절 말씀과 그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교만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이 영적인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잘 드러나지도 않으며 드러난다 하여도 쉽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교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주인 발 앞에 물을 떠다 놓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관심사는 온통 누가 더 크냐에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더 큰 자가 되길 원했고 섬김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허리를 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데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을 받아오시고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시더니 허리를 동이시고 팔을 걷으시고 무릎을 꿇으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줌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품으신 그 종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사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종된 마음을,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높아진, 우리의 교만해져 있는 그 마음을 먼저 낮추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그 모양은, 그 모습은 겉모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교만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가을에 잘 익어 고개를 숙인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죠. 아, 참 아름답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황금빛 물결이 찰랑찰랑 거릴 때 정말 그러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종의 마음,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 참 아름답다. 아,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금벌과 고개를 숙이듯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종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방법과 자신이 생각한 그 때를 고집합니다. 사실 소위 믿음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정한 때를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묻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와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물으며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회중들 앞에서 구약 전체를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와 관련된 설교가 있는데요. 7장 23, 24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도행전 7장은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온 모세, 그 애굽의 권력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금은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 모세, 그런 모세가 결심하길 아 이제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죠. 어찌 보면 앞서 말한 종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동족을 돕고자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그 결정, 그러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밖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이집트 사람을 모래 속에 숨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큰 실수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묻거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좋은 선택, 어찌 보면 종의 마음이 담긴 선택을 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결심,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나 때를 묻기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에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과 힘을 의지하여서 이집트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은 어찌 보면요, 모세 자신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자신의 신념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충분히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경험해온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의로운 결정을 하였지만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즉 하나님의 때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사람, 가고 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때에 맡겨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염려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6살짜리 제 딸도 염려가 정말 많습니다. 염려가 정말 정말 많아서 바라보고 있다 보면 웃음이 나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평생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염려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염려를 해보셔서 지금도 염려를 하고 계시겠죠? 염려가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염려가 끝이 있나요? 염려의 끝이 있습니까? 염려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염려는 해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함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는 이렇게 신체적인 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목숨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메림나오는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합성어입니다.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나누어진 마음에 늘 불안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소화불량이나 우울증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염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미 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원래 염려가 많은 성격이야. 그러한 성품이야. 원래 염려가 많은 기질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는 단순히 예민하고 섬세해서 혹은 조심성이 많아서 염려가 많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염려는 바로 불신앙의 죄, 즉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성경에서는 염려와 방탕함과 술취함과 같은 그 죄를, 그 염려와 그 방탕함과 술취함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탕함과 술취함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염려는 죄라는 것을 모르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장 5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는 가운데 쓰여져 있는 서신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박해와 핍박 앞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온통 염려, 염려,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너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지금 건지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염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종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세처럼 선한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겸손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셋째, 염려에서 시선을 떼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겸손함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혹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에 제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때만을 고집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